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과 같이 상처받은 10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8일은 부모 교육을 휴강합니다. 추석 연휴라서 그렇게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0월 15일에 다섯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상처에 대한 강의를 맡기로 한 뒤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심리학 교수도 아니고, 네, 심리 상담 뭐 전문가도 아닌데 어떤 말을 하면 좀 제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를 좀 나누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상처를 마주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없이 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로부터 험한 욕설을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은 그 자리에 방치되기도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회피하려고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와의 비교를 당합니다. 편애를 겪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놈의 그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정받기보다, 사랑받기보다 내쳐지고 방치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 문을 닫기 쉽습니다. 환경적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평범한 삶이란 어렵다라는 것을. 없는 것 때문에 때론 눈치 보고 차별 대우 받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로 받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성적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그 패배자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를 접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을 환경은 언제나 만들어집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좌절감과 그 현실과 꿈의 괴리감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유무, 결혼의 유무, 경제력의 차이, 세상은 그것들로 비교하는 것을 보면서 상처받습니다. 그때는 인간관계도 점점 이렇게 정리해가는 시기입니다. 끼리끼리 만나게 되고 수준차가 나는 사람과는 거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상처는 대부분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워도 관계가 좋으면 추억으로 남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 마음을 해결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아픔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고 상처받습니다. 물론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상처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픔들 마주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상처 난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교우님들이 보기에 저는 그러면 어떤 것 같습니까? 상처가 많은 것 같나요? 아니면 좀 귀하게 이렇게 복스럽게 자란 것 같습니까? 귀한 게 자란 것 같습니까? 제가 그 구역 모임에 가서 가끔씩 제 옛날에 그 살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쫙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누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이제 구역 모임 가면 제가 한 시간 넘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를. 처음에 갔는데 누구 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근데 한 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들 재밌다고 계속 해달라고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구역에서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네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 속에는요 되게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도 떠날 거지?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제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다 하긴 좀 그렇고요. 짧게 얘기하면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내가 뭐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떠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눈물도 안 흘렸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때부터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너도 떠날 거지? 엄마가 떠났잖아요. 나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될 존재가. 그걸 보면서 제 몸속에 그런 상처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관계할 때 거리를 두고 제가 대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떠날 거니까. 너도 떠날 거지. 라는 상처였습니다. 그런 상처에도 다행히 학창시절에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저에게 다가와줘서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의 방황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철학적인 질문을 제가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진짜인가? 이 세상이 진짜 존재하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이 계기가 돼서 제가 하나님도 찾게 됐어요. 좋은 거죠. 하나님 만나게 된 거니까. 근데 그 고민하던 그 시간들은 결코 저에게 달콤하거나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고 외로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21살 때 만났습니다. 그 후로도 이 상처를 이렇게 계속 치료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상처가요, 잘 안 와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좌절했고요. 한 10여 년을, 21살 때부터 10여 년 정도를 제가 좀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제 제가 막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더라고요. 어느 정도 조금 그럴싸하게 덮어졌을 때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래 너 이거 다 치료됐으니까 이제 만나도 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되게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줄 줄 아는 거죠. 제가 그 아내를 통해서 정말 많이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5년 차 때 제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 좋았죠.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예전에 그 어릴 때 그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정말 이렇게 뽁짝뽁짝 이렇게 잘 사는 그런 가족을 이렇게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생긴 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쁜 와중에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물론 지금은 많이 아물었지만 그 상처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 아이에게 흘러가고 그 아이도 이 나쁜 생각, 나의 나쁜 모습을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든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사랑을 잘하는 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저는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나의 환경, 나의 성격, 말투,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 만족되는 것이 그때는 없었어요. 다 바꾸고 싶었어요. 다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을 만족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느냐만은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21살 때부터 10여 년 동안 제가 엄청난 그 노력을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처음에는 좀 다양한 시도를 해 봤어요.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말을 좀 다시 해 볼게요. 어떻게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갈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말을 좀 잘해야겠다. 말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아나운서 학원을 다녀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해 본 게 화술 학원이었어요. 화술 학원이 있거든요. 이 어떤 대화의 주제를 찾고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어떤 말을 던져야 되는 이런 훈련시켜주는 학원도 있어요. 제가 거기 다녀볼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책이었어요. 책을 통해서 일단 배워보자. 그래서 화제를 찾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책을 진짜 수십 권, 대화하는, 말하는 것에 관한 것만 해도 제가 진짜 수십 권 샀습니다.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탁진돼서 막 머리에서 넣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시도를 해야겠죠. 그걸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막 시도를 했죠. 거기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1대1 대화를 잘해야 그 말을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1대1 대화 연습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돈이 많이 없었지만 제 있는 여건 안에서 진짜 약속 다 잡았어요. 1대1 약속. 계속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잡았어요. 계속 만나고 계속 대화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거기 있는 거 다 외우고 실천을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책으로 배운 건 진짜 이론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유명 연예인 토크쇼도 이렇게 그 대본을 다운받아가지고 연구해 보기도 하고 막 했는데 말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 연구를 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바로 내 안에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되지 않을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상처 치유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졌어요. 어떤 그 심리학적 치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심리학적 치료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마음속에서 막 그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화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거 올라올 때 글로 적으면 풀린대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내가 떠오르는 이 부정적인 마음들 다 적었어요. 이게 내가 쓰고 싶지 않을 때까지 써보래요. 그래서 써봤어요. 계속 써봤어요. 이제 뭐 하루 이틀 한 거 아니고요. 몇 주 이상 했습니다. 그걸 막 쓰다가 한 번은, 너무 얘기하면 좀 그렇게 하지 마. 제가 막 쓰다가 한 번은 기도하면서 그걸 썼거든요. 그래도 졸은 거예요. 잔 거야. 근데 그때 친구가 이제 제가 쓰던 그거를 들어와서 본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죽고 싶다. 살기 싫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아, 진짜 자살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이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즐거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건 너무 일부분인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친구와 지금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잘 지내고요. 그 친구는 그거 보고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잘 저를 품어주더라고요. 그 외에도 시도해본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런 방법인데요. 이게 원초적 외침 요법이에요. 그 미국의 심리학자 그 아서 야노프라는 분이 이거를 이게 만들어 정립을 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막 이런 방법도 하고 저런 방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그렇게 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했는데 이 환자들 중에 갑자기 이렇게 좀 좋아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정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시도했던 게 뭐냐면 고함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고함을 막 질렀더니 자기 이 우울했던 감정들이 해소됐더라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른 환자들 막 써본 거죠.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 같은 거 소리 안 울리게 막 넣어가지고 입에 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풀리는 거죠. 장롱 속에 들어가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거죠.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걸 책으로 낸 거죠. 그 이걸 우리 한국 교회도 하고 있죠.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이거 하고 있어요. 통성 기도. 주야! 주야!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심리학적인 이 방법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거예요. 뭐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산기도도 많이 가봤습니다.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 뽑아봤고요. 진짜 막 밤새도록 기도도 해봤고요. 효과 해소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또 다른 그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시도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심상기법입니다. 심상기법. 이게 뭔지 아시나요? 마음을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그 마음의 상처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들. 자, 한번 모아보십시오. 앞쪽으로 이렇게 쫙 자기 앞으로 모아보십시오. 지금 모아보세요. 머릿속 생각해보세요. 쫙 모아보십시오. 내 안 좋은 생각, 내 상처받았어. 아, 전에 보니까 너 이런 얘기 했지. 나 지금 상처받았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 그래서 막 그런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때 마음까지 다 뽑아서 나의 부정적인 마음들 한 곳에 쫙 뽑아내보세요. 분리했어요? 버리세요. 버렸어요? 괜찮죠? 안 괜찮아요? 저는 이거 좀 괜찮았는데. 저는 좀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한번 알고 나서 계속 뽑았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있으면 계속 나와 부정적인 그 것들을 분리 하는 거죠. 자신과. 이게 심리학적인 방법이거든요. 분리해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너도 해보라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아내 하는 말이 안 된대요. 안 된대.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된대. 그래서 아 이것도 물론 이제 한계를 있다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의 이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기에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들을 이제 취했죠. 그 다음 거는 뭐였냐면 좋은 글을 읽는 거였어요. 좋은 글. 그러니까 좋은 것들로 내 안에 채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명언을 보는 거였어요. 명언들. 어떤 명언들은 제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뜨겁지 않 이렇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저한테는 막 뜨겁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일부러 저는 막 찾아놓고 붙여놓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막 그런 어떤 막 그런 내 아픔들이 올라오는 그때 그 말씀을 보고 그 명언을 보고 또 다시 동기부여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책들을 읽는 거죠. 예, 책은 뭐 많이들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좋은 강의를 듣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 김창욱 교수님 아시나요? 김창욱 교수님이 그 하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포프리쇼라는 거였는데요. 그 포프리쇼를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거의 거의 왕관 가까이 할 정도로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있거든요. 인생은 이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법에서 그분이 많이 알려줬어요. 홀로 서게 하는 법에 대해서도 그분이 많이 강의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되게 많이 도전받았고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재정립하는 그런 것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에는요, 저는 그 클래스 101이라는 그 강의 유료 어플 강의 어플을 다운 받아서 지금 듣고 있어요. 최근은 아니고요, 한 몇 달 전에 들은 것 중에 보니까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래서 거기서 심리적인 어떤 그 포인트를 딱 이렇게 캐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제 자신을 계속 좋은 것들로 한번 채워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부정적인 걸 듣고 채우고 이러면 거기 딸려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자꾸 긍정적인 걸 넣는 거예요. 자꾸 좋은 글들, 좋은 말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작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맞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계 부딪히는 거예요. 안 돼. 나 해봤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밖에서 우리를 깨어 부수게 하고 좋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된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글들, 좋은 생각들을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 말씀을 넣어야 돼요. 영혼이 살려면요, 말씀이 들어와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가 병드는 거잖아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상처 치유하면서 되게 이제 막 노력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상처를 치유하기 원한다면 좀 배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사랑이 뭔지 몰랐거든요. 사랑하는 법이 뭔지 몰랐어요. 남들은 다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운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감정을 추스려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좀 잘 정립된 것 같습니까? 네.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 나도 배워야 되는 거면 자녀들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중에는 저는 책 한 권 쓰고 싶거든요.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100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인생 속에서 진짜 이거는 너 알아야 된다. 이래서 인생 속에 좀 그런 고민들 이렇게 녹여서 책 한 권을 좀 나중에 내고 싶은 게 제 소망이긴 합니다. 우리는 그 진짜 좀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좀 가르치려고 하지, 좀 사랑하는 법, 이렇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요, 배워야 합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여기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온 초점이 사랑 받는 것에 있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안 해?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 그 모습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운다고 해서 상처가 이렇게 회복되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힘들었고 괴로웠고 정말 이렇게 한계에 늘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관계하는 것도 힘들고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주변 지인들에게 막 물었어요. 맨날 물었어요. 제 이런 다 얘기하진 않고 이 어떤 그런 제 심정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요즘에 그 상담 받고 있어. 근데 너도 상담 한번 받아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상담을 받았는데, 오, 자기가 이렇게 좀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이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주하니까 좀 이제 해결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움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 얼마인데? 물어봤어요. 비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 자기 아는 사람 중에 그 대학 박사 과정 하고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원래 실습할 때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너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좀 추천해 주겠다. 얘기해 줄게. 이러는 거여서. 아, 그래? 아, 내가 고민해 보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 막 나눴어요. 이렇게. 아, 지금 상담을 받을까 하는데 이게 맞는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그 상담을 받아도 상처 치유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에요? 야, 상담 받으면 효과 있다고 하는데 왜 상처 치유가 안 된다고 하는 거니? 아,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많은데 제가 반말로 지금 표현했네요. 상처를 받으면 그 치유가 된다, 이게 효과가 있는 걸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너의 문제와 상처를 너가 마주하고 너가 해결해야 되는 거다. 내가 해결해야지 남이 결국엔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은, 상처가 났어요. 이게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상처가 벌어졌어요. 이거 무슨 상처지? 벌려봐요. 찢어요. 갈라요. 아, 이렇게 나 상처가 생겼구나. 이렇게 막 분석해요.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상처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더 벌어지죠. 예. 분석하고, 분해하고, 찢고, 가르고, 난도질 하면, 그렇게 헤집으면 상처가 낫는 게 아니라, 예. 더, 예. 너덜너덜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아픈지는 알아도 치료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들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라는 것은 분석하고 문제를 이해해서 낳는 게 아니다. 상처는 사랑이라는 연고를 덧바를 때 낳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하면서 이제 그때 상처를 그 상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제 고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계속 가지고 살았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는 게 무엇인가.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때도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나눴죠. 뭐 제가 막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아, 요즘 제 마음에 참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삶이란 이렇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같이 사역했던 그 분이 외국인 선교사님이었어요. 예, 거기 와서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영어 그 워십 이렇게 예배도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제가 가서 이제 막 번역 통역도 이제 한번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책을 이렇게 딱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지 했는데, 아, 읽어보라고, 좋은 책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막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선물하고 싶어서 준다. 책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조이 리디파인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재정립이라는 책인데요. 한국으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영어를 제가 조금 하는데 막 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줬는데 안 읽을 수도 없고 그래 읽어보자 해서 막 머리 안 되는 머리 막 쥐어짜가지고 영어로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나갔는데 그 책을 딱 보는데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우님들 누구랑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있으신가요? 부부, 남편, 아내, 자녀. 또 있나요? 없어요? 네. 형제.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야, 그렇죠. 맨날 난 일어나면 나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나예요. 제일 혐오하고 믿고 만족스럽지 않은 게 제 자신이었거든요. 원수 같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싫은 사람하고 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고 싶을 거예요. 지옥 같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조이스 마이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대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아빠가 자기를 성폭행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당했으니까 어떻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더러워. 나는 구원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이스 마이어가 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2장 39절인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뭐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남은 진짜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감추려 하지만 다 삐져나옵니다. 그녀는 생각한 거예요. 아, 나를 용서한 만큼 남도 용서할 수 있구나. 나를 사랑한 만큼 남도 사랑할 수 있구나. 물론 여기서 이제 지나친 자기애로 빠지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용서와 사랑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 그녀가 그 이후로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정말 온 힘을 다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한 내용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조이니까 기쁨이죠. 기쁨. 기쁨의 재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아, 그래. 날 용서해야지. 날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어땠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알겠는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것 자체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그냥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다 포기하고 싶고 혼자 살고 싶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요, 그 대학원에서 그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 대학원에서 이제 예비군 훈련 갔는데 거기 훈련 받을 때도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사랑이 무엇인가? 난 사랑할 수 있을까? 아, 사랑 너무 어렵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아,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래, 맞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성경에도 써 있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제 오후 훈련 시간이 됐습니다. 다 훈련 받고 있는 그동안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을 딱 가면 그 공공 화장실, 그 남자 화장실 가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자 화장실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소변기 위에 좋은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그 문구가 이제 제 앞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있었던 글은 마데 테레사의 글이었어요. 어떤 글이냐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아픔을 느낄 만큼 사랑하면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만 생겨난다는 역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계속 사랑하면,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때도 계속 사랑하면 오히려 더 큰 사랑이 찾아온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설, 모순이라는 거잖아요. 패러독스. 근데 이걸 딱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된다고?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하면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답이긴 한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요. 십계명도 두 가지로 줄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빼놓고 인생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해야 되는 걸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인생이라는 건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빼면 뭐가 남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 우리 오늘 하루 일과 시작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사랑을 빼면 뭐가 남는지 아세요? 노동이 남습니다. 노동. 노동. 드라마 이렇게 보시잖아요, 자주. 드라마에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러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 되게 웃기죠. 사랑이에요, 다.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건 명확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내가 과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답을 드리자면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의 근원인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부여받아야, 사랑을 부어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 어떻게 하냐고요? 사랑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만났는데 알겠대요. 알겠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자신이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이게 인지는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뀌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의 마음을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을 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는 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도 있어야죠.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될까요? 7번? 내가 7번 참으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0, 몇이에요? 490번 하라는 거예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 세면서 한번 용서해 보세요. 그 전에 다 마음 풀려요. 맞죠? 거의 뭐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용서해 줘라.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세요. 예수님 우리 사랑해요. 우리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용서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용서했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절대 용서 못해. 난 납득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좌절에 부딪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을 하다가도 계속 이제 부딪히는 건 뭐냐면 더 이상 힘이 안 난다라는 거였어요. 무기력증이죠. 무기력. 그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그 한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개를 한 공간에 둔 거예요. 한 공간에 여기 둬요. 뒀는데 이 개의 목줄을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닥에 전기 자극을 줘요. 찌릿찌릿찌릿.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처음에 피했어요. 피했는데 어딜 가도 이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루 뒤에, 24시간 뒤에 똑같은 곳에 놔놓고 목줄을 풀고 똑같이 전기 자극을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피했을까요? 안 피해요. 어쩔 수 없어. 안 돼. 해봤어. 안 된다고. 그 자리에 누워서 그대로 있는 거야.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해요. 경험적으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난 안 돼. 어쩌면 우리도 이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나 해만큼 해봤어. 해봤다니까. 나 노력해봤어. 안 해본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한계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쫙 둘러싸 있어요. 5만 병자들이 다 왔어요. 왜 그렇게 몰려 있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있었거든요. 이 천사가요, 이 못에 내려와서 이 딱 그 물을 딱 치면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물결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출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닿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려있어요. 아픈 사람, 병자들. 다 싹 다 몰려있었던 거죠.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 저걸 하면 되는데, 저걸 하면 되는데, 아, 사람들이 너무 빨라. 나는 지금 이렇게 빨리 못 움직이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거죠. 너 짐 정리해서 걸어 나가라.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의 그 한계가 뭡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근데 난 힘이 없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들의 한계죠. 그때 예수님이요. 그 틀을 깨주는 거예요. 나한테 와. 내가 고쳐줄게. 내가 해줄게.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우물가의 여인 아시나요? 우물가의 여인 많이 들어보셨을 겨. 뭐 여기 보시면 그 예수님이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해요. 그때 이게 뭐 이제 막 주고 받거든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요. 깜짝 놀라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고 예수님께는 특히나 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인 놀라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우물가의 여인을 놓고 우리는 그 목사님들이 많이 그 창녀라고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봤을 때 여자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혼자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여자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여자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여자가 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네. 뭐 진짜 뭐 결혼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이렇게 뭐죠 이렇게 벼 베고 나면 그 떨어진 거, 그거 주워서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와 다섯 번 결혼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고 싶어서. 희망을 찾고. 왜냐하면 남자가 있어야지 어쨌든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걸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 저 여자가 얼마나 그 음란했으면 다섯 명의 남자를 꼬셔가지고 저렇게 음란하게 살고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줬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보고 싶어요. 다섯 명의 남자를 꼬신 게 아니라, 다섯 번이나 버림을 받았어요. 다섯 번이나 버림을 받았어. 아마 모든 뭐 시도였겠죠. 그리고 지금도 남자를 붙잡고 있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버림받았던 자를, 상처투성이인 자를, 그리고 그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모든 벽이 깨어졌죠. 저는요, 되게 노력합니다.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엉덩이로 살아. 막 그렇게 머리도 좋지도 않고 그냥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처를 진짜 치료해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특히나 21살 때 그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가 10년 동안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일부분을 제가 들고 온 건데, 제가 이 상처 치유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했죠? 10년 걸렸어요, 10년. 말이 10년이지. 뭐 상처 하나 치유하는데 10년 걸린다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또 돌이켜보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생각은 이거입니다. 일단 상처 치유를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오랜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그 시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려고 하는 그때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된다. 하나님 나 만지시면 그때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 나 만지세요. 만지세요. 나 아픈데 하나님 만져주세요. 38년 된 명자, 우물가의 여인, 버림받았고 답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만의 그 해결 방법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만났을 때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만났던 제 삶을 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정말 완전 다른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만지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처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어려운 몸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 처음 보십시오. 아브라함, 뭐, 이렇게 가뭄 오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자기 마누라 데리고 내려가죠.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자기 피해 안 당하려고. 그렇게 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요, 몇 번 하거든요. 두 번 하거든요, 두 번. 근데 그런 이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말년되니까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이 바꿔간 거예요. 지금 안 바뀌어요? 지금 당장 뭔가 뚜렷한 변화가 없어요? 내버려두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가시고 바꿔가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회복의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하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